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뱀은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다니게 되므로 짐승 중에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했죠. 어떤 짐승이든 다리 없는 짐승, 새 곤충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새도 두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근데 이 뱀만은 배로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달리기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신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 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인류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진행되는 6천년 인간 경작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주셨지요.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러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온 세상을 비추도록 역사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는 사람들이 도덕심 있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집에 가서는 아무데나 두고 또 이제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권사님도 없겠죠.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못해요.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는 교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냉대할 때 시편 1편에도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래. 주야로 밤낮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났다 앉아든 누웠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 데도 응답이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하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는 시험을 말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이 오면 통과하면 축복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통과하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걸음 하는 거예요. 제자리걸음. 통과하고 나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쉬었다가 하나님 또 시험 주시면 통과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통과합니다. 뭐 믿음이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금. 금은 변하지 않죠. 정금. 그것도 정금. 정금은 수만 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럼 막 지금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지금 죽여야 될 판이에요. 칼로 찌르면 찔러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까지 하나님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순간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실 거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아세요. 아시지만 끝까지 보십니까? 이게 사단의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사단이 송사 어머니 끝까지 지켜보셨어야지 나중에 변개해가지고 칼 이렇게 하다가 안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고 의의 조상이 어떻게 돼요? 송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신 거죠. 원수마귀도 보도록 그러니까 찌르려고 막 찍으려고 하는 판에 멈춰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이렇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시험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참고가 영으로는 들어오는데 참고가 되도록.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영이니까 잘못 안 해.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런 시험은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통과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통과해버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인정하시죠. 네 믿음 됐다. 온영에 이제 믿음이 됐다 하고 하시고 온영으로 인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와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친히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온영의 사람들은 그 온영도 1%, 2%에서 100%까지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영은 영이 돼. 1%, 10% 채운 온영하고 50%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선도 사랑도 다를 거고 또 100% 영인데 온영인데 그 100%를 채웠다. 이거 다르죠. 선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1%, 2% 채워가는 과정에 100%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시는 거 하나님들 간섭하시는 거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아버지가 피조물이 우리를 친히 간섭하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에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냥 에녹 함께 동행하시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영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이제 주관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왜 인도하시냐. 아버지가 온영의 사람들은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참아들이다. 너는 내 참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예. 그래서 옆에 두고 계시고 싶어서 빨리도 데려가시면서 오늘날 후손, 그 후대들이 그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음으로 인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남겨놓은 게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땅에 와는 그냥 아버지 나라 데려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온영의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쓰실 만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정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어떤 사람 불같은 성격이 있고 가침이 성결되고 영어 들어가서도 사람마다 스데반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는 온유한데 스데반 집사는 열정이 넘쳐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외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냥 열정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리 뭐네요. 온유해가지고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온유가 들어와도 열정이 달라요. 뭐 모든 게 사랑 또 뭐 선 이런 차원이 다 이제 사랑 자체고 선 자체지만 달라요. 관계 여러 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쓰셔야 돼요. 베드로는 요한은 요한에 맞게 쓰시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맞게 하나님이 쓰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녹은 에녹답게 에녹은 뭐 그냥 처음부터 악 자체가 없고 선 자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덕이 그냥 온전하고 이런 분들은 또 큰일은 못해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일을 읽을 때 아니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참 얼마나 귀여운 사랑을 다 받았겠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다 성품이 다르죠. 어떤 사람 담대하게 외치다가 세로안처럼 외치다가 그냥 잡혀가서 숨겨도 당하고 어떤 사람 지혜롭게 피해가기도 하고 피할 때는 피해고 지혜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루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뭐 글도 잘 쓰고 하면 그 방면에 또 쓰시고 내가 아무리 온영을 들어가도 지식이 부족하고 하여튼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방면이 아닌 쪽으로 하려면 또 쓰셔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친히 연단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이 힘든 연단이 아니에요. 뭐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하려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있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축복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지요. 예,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각 단계의 교과 과정을 잘 밟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지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축복도 그래요. 지금 축복에서 더 축복을 받게 하시려면 시험이 일단 와요. 그러면 그 시험이 이제 주로 정도를 걷냐 안 걷냐죠. 시험이 유혹, 사심, 욕심 이런 거 재발했으면 아들 시험이 좀 그런 시험이 오면은 정도에서 그만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시험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정도를 걸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이런다면 그 시험이 통과된 것이고 그 다음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아버지 마음 뜻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춤만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와가 범죄한 대가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서부터 출산하기까지 받는 아픔과 힘듦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여자는 이제 잉태하고 있으면 배 안에서 이렇게 큰 자라가는데 왜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뭐 입덧도 따르고, 근데 입덧도 그래요. 영으로 들어온 성도님들 입덧 가볍게 지나가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으면 가볍게 또 지나가는 거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기를 낳을 때 보면 골반이 벌어져야 되니까 골반이 다쳐져서 아기를 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니까 골반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반 뼈가 이렇게 열리는, 아 이런데 왜 통증이 없겠어요? 옛날 고문할 때 보면 이게 양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그런 걸 무슨 막대기라면 하여튼 꼽아놓고 뒤틀잖아요. 그냥 뼈가 막 으스러지도록 심하게 하면 나중에 다 받고 나면 참 몇 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절룩거리고 뼈다리를 너무 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골반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했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후손을 낳았지요. 당시 하와는 생령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론 미미한 통증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령의 존재들도 잉태 후 고통을 약간 느끼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이 끝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이처럼 생령의 존재들도 미약하게나마 잉태 후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자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얼마나 조심히 다녀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다 그리고 또 낳을 때 또 기를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애가 수고해서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쁘게 잘 성장해주면 그나마 감사할 텐데 또 성장하면서 또 부모의 속을 그냥 팍팍 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 세상 나쁜 친구다 어울리고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물들어가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학생들 안 그러죠? 네.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에요, 부모. 그런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수고를 얼마나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 경작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 얻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정말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범죄 이후에 크게 더해졌다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대로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에 더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 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 난다, 아기 난다 해봐요. 통증 별로 못 느껴요. 예? 통증 별로 못 느끼고 출산해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 출산할 때 너무 가볍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그냥 몇 시간씩 뭐 밤새 통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 받았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 믿음으로 순산해버리고 통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죠.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통증 별로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게요. 느끼긴 느끼죠. 골반이 벌어지니. 그러지만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머니들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질병 같은 해로운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량아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구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지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아 장성하기까지 20, 30년 수고하면 되지요. 물론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 쓰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생을 자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요즘은 죄로 너무 관영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 키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고아원에 또는 외국으로 입적시키기도 하고 여러 형태를 봅니다만 부모 분명인데도 고아원에다 애들 맡겨버리고 자기는 또 결혼해가지고 또 살고 그거는 천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린다. 키우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낳은 자녀 내가 키워야 돼요. 근데 고아원에 맡겨버린다.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건 도대체가 자식들을 완전히 배신한 거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뭐 또 결혼해서 딴 여자 취하건다.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피조물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 어기시는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100% 믿고 신뢰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또 구세주로 섬기는데 무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정도만 걸으면 되는 거지. 꼭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면 하면 되고 말씀 있는 거 그거 생활화 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힘들다고 못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애절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죠.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했지요. 왜 참 그 해산 수고하신 분을 또 해산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나오죠.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자녀들이니까 사랑 잘 안 넣어요. 성경에. 그냥 내 자녀들아. 사랑받을 행위라는 자녀들이면 성경이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사랑자가 들어가요. 근데 사랑받을 행위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랑자가 없어 성경에. 성경에 어디 보면 사랑자가 있고 하는 거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요한서에 보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에는 사랑자가 들어가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예. 네.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성결됐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게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 다 주신대요, 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장로님도 축복받아서 아이 우리 중소기업에 사장님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에 사장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얼마든지 가르쳐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와 틀도 깨트려버리고 나만 잘 안다고 하는 이 의와 틀도 깨트려야 됩니다. 뭐 회사를 해도 회사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에 모든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의 회장이고 사장인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나는 그만큼 배웠고 나는 아니까 내가 뜻대로 하지만 네 조언 들어서 내가 뭐 할 것이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도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직원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의와 틀이 철저히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는 누가 악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며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 마음이에요. 이걸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끼세요?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온전히 들어오는 사람 절절히 느껴요. 아버지 마음을. 그러니까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참 자녀로 나오는 이 일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많은 수고와 애쓰심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과 일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요. 영혼 하나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내 교구를 떠나고 성계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한 영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 하나를 내가 이게 참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받아 떠나겠다. 이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주의 정도로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능력받고 권능받아버리면 힘이 덜 들죠. 양떼 지키는 게 수월해지니까. 사람들이 미물로 여기는 곤충 중에 지식을 위해 자기 온몸을 내어주는 거미가 있습니다. 염남거미라고 불리는 거미죠. 저기 나옵니다. 염남거미 암컷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두루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산란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새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어미도 그곳에 갇혔으니 새끼들의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며 죽어갑니다. 결국 염랑거미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몸을 먹고 살아남지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영혼 구원과 양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하신 말씀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적으로 변질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벌입니다. 유구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아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가져와요. 아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돼요. 육의 사랑. 지금 그냥 아, 사랑한다. 아, 뭐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냥 크게 막 외모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느 때가는 변질되면 변질될 때 그 아픔, 배신의 아픔, 고통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아픔을 꼭 겪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 아니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면이 좋았지요. 그런데 유구 사랑은 변질됩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요. 자신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보다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상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변한 줄은 모른 채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서운해합니다. 슬퍼집니다. 상대로 인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한때 매우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지요. 아담과 하와도 육의 사람이 되면서 사랑도 육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려 했지요. 아담이 하와를 변함없이 영으로 사랑했다면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이유는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만일 하와라도 변함없는 영의 사랑을 가졌다면 나로 인해 내 남편까지 공경에 처했구나 하며 자숙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맞잖아요. 자기로 인해. 자기가 곤면에서 먹은 거 아니에요, 남편도. 그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또 엉뚱한 책임 전가를 또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뱀이 자신을 꾀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유구 공간인 지구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얼마나 더 빨리 유구로 변질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려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섬김받으려 했겠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확히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이제 신나시겠네. 물론 그 전에도 아담이 주체요. 하와는 아담의 지체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아내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육적인 질서가 잡혔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부부들의 관계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큰 소리를 내서라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하지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남편이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지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처녀가 처녀 아는 사람이 시집가면 안 되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음성을 밝히 들었던 분 아니에요? 성령 음성을. 난 너희들을 아낀다. 육신의 고난 받을 일을 뭐하러 하냐.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은 청년 때부터 해서 주님 영접하고 결혼 않고 살았거든요. 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세계 알고 또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야,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이런 세계가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고통받을 내가 생각을 하냐. 그리고 성경에 눈의 젊은이들을 참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영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영으로만 부부가 들어오면 세 사람 능히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영으로만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세상 같이 손잡고 서로 도움이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유익을 구해주고 섬겨줄 테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가정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